오늘 말씀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를 위해서 사역한 선지자인데 이 남유다가 이사야가 사역할 때에 그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지켜보며 확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막 사역을 시작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라고 성장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에 이렇게 좀 청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사역을 시작할 때에 또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우리 책들을 살펴보면 최고의 전성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아모스서를 보면 이 아모스가 이제 북이스라엘 그때에 그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제 그쯤에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 아모스서를 살펴보면 여로보암의 때에 북이스라엘이 다윗 솔로몬의 그 영토를 다 회복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어야 했던 그곳을 다 여로보암 2세 때에 확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최고의 전성기를 향해 가고 있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불의한 것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사후 25년 만에 멸망합니다. 그렇게 강대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부했던 나라가 그 사후에 25년 만에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형통한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악인의 형통은 그 형통을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악인의 방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이 막 힘이 있고 무엇인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 양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내 양심에 이것은 아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결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악한 것을 통해서 불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묵상했잖아요. 아주 교만합니다. 당당해요. 그리고 용감해요. 자신들이 그 저지른 그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자기들처럼 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부함은 자신들의 노력의 대가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인의 형통이에요. 악인의 형통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방법이 불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성공하고 잘 나갈 때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합니다. 임금을 속이고 가난한 자들을 팔아서 자신들의 부를 이룹니다. 아모스는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의인을 파는 거예요. 아주 값싼 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팝니다. 자신들의 조그만한 그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자는 아주 뭐 성경의 표현이에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러한 나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치와 낭비가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내 것을 쓰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불의한데 그 불의한 방법은 감추고 마치 자기들이 수고하고 정직하게 번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상하 침상에 누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상하는 수입하는 최고의 아주 사치스러운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부한자들이 이러한 사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불의하게 자신들의 부를 이루려면 여러분 재판이 공정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재판 자체가 불의합니다. 뇌물이 성행하는 거예요. 뇌물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주었냐에 의해서 그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억울할 때 그나마 정직하고 사람들의 어떠한 그 도덕적인 기준, 올바른 것을 제시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 종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제사장들 이미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신들의 제사장들은 더할 나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종교인들이, 제사장들이 부패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우상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칭 섬긴다는 그 제사장들도 엄청나게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 내가 너희의 성회를, 너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는다. 너희의 재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경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남 유다에도 이러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멸망합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와 스가랴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그의 조상들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스가랴 7장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외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왜 북이스라엘을, 특별히 남유다를 멸망했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여로보암 2세의 최고의 황금기를 구가할 때에 기록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우시아 왕 때의 예언을 시작하는데 이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란 말이에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되지만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개인적인 시선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 사회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고 궁금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또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고 북이스라엘이 그 강했던 이스라엘이 25년 만에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심판을 이야기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동시에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미국 장로교 헌법에도 보면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징계는 완전히 잘못되었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한 것을 위해서 주는 마지막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는 교정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멸망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완전히 멸망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이상 이 땅이 없다가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남자처럼 어떤 인간적인 연약한 부족한 그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한순간은 잘하지만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인간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먼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심판은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왜요? 마지막 그 순간에 심판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가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하게 받잖아요. 그때는 이미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고통이고 환난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징계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과부나 어린아이에 대한 무시, 차별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떠한 그 고정관념은 뭐냐면 여자가 일찍 과부가 되는 것, 혼자 사는 것, 애가 없는 것, 그러한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라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법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고아와 과부를 환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좀 오늘 말씀의 주제하고는 좀 약간 벗어난 거지만 이 환대를 이야기할 때 요즘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대는 고아나 과부는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소수자 뭐 그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 동시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데 용서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환대가 또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무지개라든지. 무지개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무지개 잔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무슨 무지개 잔치야 하고 봤더니 정말 좋은 의미로 무지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벌써 어떻게 보면 오염된 거예요. 무지개 잔치라고 하니까 아 이것도 무슨 뭐 성소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잔치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유혹을 주는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들이 비웃고 막 수치스럽게 얘기했던 그들의 상태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태가 된 거예요. 자신들이 막 조롱하고 막 비웃고 했는데 자신들의 그 삶이 그러한 삶이 된 거예요. 고아와 같은, 자신들이 얘기했던 고아와 같은, 과부와 같은,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언어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가 그런데 내가 남편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내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은 신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데 내 상태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만한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소에 조롱하고 저러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 뭐 그렇게 막 조롱했던 그 상태가 내가 바로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지금 아직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의 그 멸망을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눈으로 확인하고 지금 그 확인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징계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7절에 보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개인을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억울한 방법일 수도 있고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렇게 억울하시냐라는 그런 억울함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고아와 과부들이 바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고아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과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막 수치스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왜 납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큰 그림 속에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분들도 다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긍휼로, 더 큰 자비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아버지의 잘못한 것이 자녀에게 영향이 갑니까? 분명히 가죠.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아들이 무슨 그냥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라는 경우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망하면, 부모가 실수하면, 실패하면 그 영향이 분명히 자녀에게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의 삶이 끝난 거예요? 그 자녀에게는 기회가 없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이야기하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이 너무나 그렇게 분명히 나와요. 십계명은 행위 언약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은혜도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주가 더 큽니까? 은혜가 더 큽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있는 거예요. 때론 육신의 부모, 육신의 조상의 그 잘못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주지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3,4대의 징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절대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경험하는 육신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을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렵고 이 말씀, 이 본문이 힘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고난과 환난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온전히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가 분명히 슬프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긍휼과 큰 자비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더 큰 은혜와 큰 자비가 있음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54장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큰 긍휼로, 큰 더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의 큰 자비를 붙잡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